시편 22편 메시지. 고난받으시고 높여지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집과 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강화된 누림을 가짐. 네 번째, 특별히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여지심을 찬양함. 성경을 연구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묻기를 배워야 합니다. 시편 46편부터 48편까지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이 세 편의 시가 솔로몬 왕과 그의 왕후를 찬양하는 시편 45편 바로 뒤에 놓여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당신이 시편의 편집자라면 이 세 편의 시를 45편 바로 뒤에 놓았겠습니까? 시편 46편은 45편의 연속인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분명히 연속성이 있습니다. 시편 45편은 왕에 관해 말하고 시편 46편은 성에 관해 말합니다. 분명 왕은 성과 아주 많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왕이 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45편의 왕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46편에 언급된 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에게 빛비춤과 새롭게 된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45편과 같은 시편을 공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나 천연적인 관념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을 신뢰하는 대신 우리는 새롭게 되고 빛비춤 받은 생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 사실에 대한 영적이고 신성하며 하늘에 속한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들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45편을 연구할 때 우리는 왕, 왕후, 딸들, 아들들의 영적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성경은 문자로 쓰여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예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영적 의미를 지닌 많은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두 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주의하지 않고 다만 문자대로만 그것을 읽는다면 우리는 그 두 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1장을 연구할 때에 우리는 하늘, 땅, 빛, 무치 물 위로 드러난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 신성한 생명, 형상과 다스림의 문제 등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창세기 1장의 항목들의 영적인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의 종류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는 흙으로 된 몸과 하나님의 호흡의 산물인 영을 가지고 있으며 또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두 나무 앞에 놓여졌습니다. 이 장은 또한 에덴 동산에서 발아난 강과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46편의 성은 영적이고 신성하고 하늘에 속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특히 이 시편에서 성은 왕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으뜸인 성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반대편에 서 있는 성은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의 의미를 둘 다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은 영적이고 신성하고 하늘에 속한 의미를 지닌 것들로 가득합니다. 시편에 나타난 첫 번째 명제는 시편 1편의 율법입니다. 비록 율법이 기자의 인간적인 관념에 따라 높여졌지만 기자를 바로잡기 위해 이 편에서 그 영이 와서 그를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이켰습니다. 시편 2편은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최초의 장입니다. 그 이후에 시편 8편, 16편, 22에서 24편, 40편, 45편이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편에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지닌 명제인 하나님의 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표징합니다. 시편 23편에 의하면 우리가 그분의 목양하심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되어 영원히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시편 27편과 시편 36편에서 다시금 강조됩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시편 36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살진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집에는 생명의 원천이 있고 우리는 거기서 주의 광명을 봅니다. 시편 31편에서는 성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있고 시편 24편에서는 산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을 암시합니다. 시편 31편 21절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24편 3절은 여호와의 산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5장 14절 하반절에서 주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말씀은 산은 성을 위하여 있음을 가리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기자들로 하여금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였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과 성에서의 하나님의 누림으로 이끄셨습니다. 나의 견지에서 시편 45편은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솔로몬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는 왕으로 계시되시고 왕으로 찬양을 받으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시편 46편은 집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집은 거처이지만 성은 통치를 위한 왕국입니다. 시편 45편에서 왕으로 계시던 분이신 그리스도는 통치하고 다스리실 성을 필요로 하셨으며 우리는 시편 46편에서 이 성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누릴 것이며 이 왕은 그분의 왕국인 이 성에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에 관하여 분명하다면 이제 시편 46편부터 48편까지에서는 특별히 그분의 성 안에서의 그분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는 것에 관하여 상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 시편 46편은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에 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되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3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흐르는 한 강이 있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강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의 넘쳐 흐름을 표징합니다. 이 강의 흐름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인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높은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 성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은 성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성은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벽에 그것을 도우실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방이 환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누립니다. 하나님이 땅을 황무케 하심. 하나님은 땅을 황무케 하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역대로 하나님은 땅을 많이 황폐케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히틀러를 황폐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것은 열방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맹위를 떨치지만 어느 날 성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잠히 있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온 땅 위에 큰 왕. 시편 47편에서 기자는 온 땅 위에서 큰 왕이신 하나님에 관해 말합니다.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승리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침. 1절에서 만민들은 손바닥을 치고 승리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존자 여호와께서는 엄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땅 위에 큰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이스라엘 아래 복종케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업을 택하여 주심. 여호와께서는 만민을 이스라엘 아래 복종케 하시며 열방을 그들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십니다. 그분이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니 곧 그분이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팔 소리 중에 외침 가운데 올라가심.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은 올라가십니다. 만일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을 찬양함.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합니다. 그분은 온 땅 위의 왕으로서 열방을 통치하시며 그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열방의 방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임. 9절은 계속해서 열방의 방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였다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방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높여지셨습니다. 큰 왕의 성. 시편 48편은 큰 왕의 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즉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을 받으실 것임.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과 거룩한 산은 동격입니다. 이것은 성이 산이며 산은 곧 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은 높고 아름다움. 북방에 있는 큰 왕의 성인 시온산은 높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3절은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은 교회, 즉 우주적인 교회를 예표하지만 성 안의 궁은 지방교회들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궁 안에서, 즉 지방교회들 안에서 그분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높은 피난처가 되는 지방교회로 와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이시며 그 다음에는 지방교회들이 피난처가 됩니다. 오늘날 지방교회들은 피난처입니다. 당신에게 피난처가 필요하다면 지방교회로 가십시오. 열왕이 모여 함께 그 성을 지나갔으며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함.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랍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여기에 나오는 열왕은 적들이며 그들은 이 성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 급히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영원히 견고케 세우심.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영원히 견고케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함.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개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망대와 성벽은 적과 싸울 때에 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궁은 왕이 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교회 주위를 순행하고 그 망대들을 개수하며 성벽을 자세히 보고 후대에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궁전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심지어 우리의 여정까지도 안내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정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해야 할지를 모르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하며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어디서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와 지방교회들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인생의 여정에 있는 우리 나그네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단순하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안내와 그분의 지시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성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의 한 방면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누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또한 교회 안에와 지방교회들 안에 즉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 안에와 그 몸의 표현들인 지방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시편 46편부터 48편까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 안에서와 지방교회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이런 식으로 체험하거나 누린 적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체험은 매우 제한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체험의 샘과 분천들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와 지방교회들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 수업에서 우리는 48편의 시편들을 다루었습니다. 당신은 그중 어떤 시편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시편 1편에 머물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2편, 8편, 16편, 22에서 24편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는 목자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곧 지방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건축되고 강화되고 확장될 때 교회는 성, 곧 하나님의 왕국이 되며 그곳에서는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시편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집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 곧 그분의 거처가 되고 성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곧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이 됩니다. 교회 곧 집이 확장될 때 그것은 성 곧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장소가 됩니다. 집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거주하시는 면에 하나님을 누립니다. 성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면에 하나님을 누립니다. 이것이 곧 교회와 교회들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